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으로 가려는 난민 700명을 태운 선박이 간밤에 리비아 해안에서 전복됐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람페두사 섬에서 남쪽으로 193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수백 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은 28명을 구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박 전복 사고는 상선이 다가오자 난민들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로 내전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와 중동의 수많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려고 지중해를 건너는 위험한 여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 앞서 인도주의 단체들은 올해 약 500명의 난민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국제이주기구 IOM에 따르면 지난해 지중해를 건너다 목숨을 잃은 난민은 3천여 명으로 2013년에 700명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2000년부터 계산하면 2만 2천 명의 난민이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가다 숨졌습니다. 남북당국이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2차 협의를 가졌지만 진전이 없었다고 한국통일부가 19일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한국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의 제의에 북한 측이 호응해옴에 따라 18일 양측이 최저임금에 대한 2차 협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합의나 진전된 사항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리위와 총국 간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북한이 제도 개선을 위한 당국 간 협의에 호응해 나오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지난 7일 1차 접촉에서도 입장 차이만 확인한 바 있습니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 지급 시한은 내일이 마감입니다. 북한은 최저임금을 70달러 35센트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 통보하고 3월 임금부터 이 기준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 측에 공문을 보내 북측의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공식 통보하면서 이를 어기면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B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이라크군이 이슬람 무장세력 ISIL로부터 이라크 최대 정유시설 대부분을 탈환했습니다. ISIL과 싸우는 미국주도연합군의 대변인은 군인들이 바이지 정유시설을 완전히 탈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유시설이 위치한 살라우딘 지방의 당국자들은 일부 시설 부근에서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SIL은 일주일 전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250km 떨어진 바이지의 정유시설을 공격해 저장탱크와 기술연구소, 배급소 등을 장악했습니다. 매일 17만 5천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던 바이지 정유시설은 지난해 6월 ISIL에 점거된 후 폐쇄됐습니다. 지난 11월에 정부군은 다시 바이지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후 또다시 통제권을 잃었습니다. 유엔은 아프가니스탄 동부에서 18일 발생한 자살 폭탄 공격을 야만적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유엔은 18일 반기문 사무총장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이번 공격의 책임자들에 대한 법의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아프간 국민들에게는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를 거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아프간 동부 잘랄라바드에서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33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 다쳤습니다. 범인이 정부 공무원들이 월급을 수령하기 위해 모여있던 은행 밖에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이번 공격을 자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중남부 오클라호마주의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한 지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1995년 4월 19일 알프레드 뮤라 연방 건물 밖에서 차량 폭탄이 폭발해 168명이 사망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외무차관들이 워싱턴에서 만나 3국 공조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당국자들도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놓고 미국과 한국 간의 이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달 열리는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외교 차관 협의회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 reaffirmed close coordination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hich is our strategic priority, and agreed to reinforce cooperation.
한국의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외교차관 협의회 뒤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인데요. 세 나라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 열린 세 나라 외무차관들의 회담 내용 어떤 것이었는지 좀 자세히 소개를 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이 세 나라가 핵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북한 핵 문제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무차관들이 이렇게 한자리에서 모인 것은 처음입니다. 네. 이 워싱턴에서 이번에 처음 모인 회의인데요. 미국 측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 그리고 일본에서는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사무차관, 그리고 한국은 잘 아는 대로 조태영 외교부 제1차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당연히 북한의 핵 문제, 미사일 문제로 인한 위협에 대해서 세 나라가 어떻게 협력하고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고요. 그리고 또 그 과거사 문제, 특히 네. 일본과 한국은 지금 과거사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들이 다양하게 논의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 이 부분도 논의가 얼마나 됐는지.
그렇습니다. 그 과거사 문제, 즉 일본의 그 한반도 지배 얘기죠. 식민 지배 문제를 둘러싸고 그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미국은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 한일 간의 갈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일 그 차관급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의 그 조태영 차관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또 북한을 비롯한 다른 분야에서는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그 발언을 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그 사이키 아키다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도 한국과 일본의 지난 50년 역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더 나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책임이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 텔레비전에 보인 이 기자회견 장면을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 과거사 문제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또 일본은 또 아베 총리의 그 미국 의회 연설 내용을 보질 못해서 확실하게 자기가 얘기를 할 수 없겠다 또 그런 얘기 그래서 그 양국의 입장 차이를 이렇게 여실히 그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고. 또 미국은 또 내가 이 자리에 중재하러 온 게 아니다.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3국이 각각 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그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미국의 입장, 과거사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이번 그 워싱턴에서의 그 세 나라 외무 차관회담에서 미국은 이 한국과 일본 간의 과거사 갈등에 대해서 중재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영어로 encourage라는 말을 썼습니다. 좀 네. 권하는 갈등을 좀 이렇게 그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독려하는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미국은 잘 아시는 대로 그 아시아 지역의 최우방이죠. 일본과 한국 두 나라가 그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이런 대량 살상 무기 위협에 맞서서 공조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핵심적인 우방이 되고 있는데요. 그 핵심 우방이 양자 간의 과거사 문제로 오랫동안 그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또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양자는 아니었지만 셋이서 같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한 적도 있었고요. 네. 말하자면 중재를 하려는 거였죠. 그리고 또 그 존 케리 국무장관도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과 일본의 그 과거사 문제 갈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과거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강조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잘 아시는 대로 웬디 셔먼 국무부 차관이 그 과거사 문제에 관련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었고요. 네. 또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그 일본 아베 총리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인식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미국 정부가 이 미국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은 이번 워싱턴 협의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이 새 외무 차관급 인사들이 만나는 자리에 존 케리 국무장관이 들렀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또 얘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그 미국 입장에서는 두 나라가 이렇게 그 원하는 대로 갈등을 털고 미래로 나가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싶지만 현재 그 일본 또 그리고 한국 내의 여론은 그런 쪽으로 가지는 않고 따라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역시 지난주에 워싱턴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미국과 한국의 군당국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미한통합국방협의체 이런 이름을 가진 회의인데 자, 이 회의가 어떤 회의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미한통합국방협의체 회의 영문 약자 줄여서 KIDD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 미국과 한국은 그 긴밀한 동맹관계고요. 또 양국 군 그러니까 한국군과 미군은 그 연합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군과 한국군 사이에는 그 양자간의 그 다양한 군사 협의체가 있는데요. 그 이번에 그 협의체를 가진 미한 통합 국방 협의체 회의도 그 군사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양국군에서 한국군에선 주로 국방부 정책 실장이 참여하고요. 미국 쪽에서는 그 국방 차관이 하는 협의체인데요. 지난 2010년부터 그 운영을 해왔고요.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처 문제가 물론 중요하게 다뤄졌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두 나라가 4D, 그 숫자 4에다 영어 D, 4D 작전 개념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이 4D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예, 그 D 영어로 D로 시작되는 네 개의 단어 있습니다. Detect 하면 탐지라는 뜻이고요.
네.
The defense 하면 방어란 뜻이고,
네.
Disrupt 교란시킨다는 뜻이고요. Destroy 파괴. 이렇게 네 개의 영어 단어 앞글자를 따서 4D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이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계획을 수립해서 유사시에 탐지, 추적, 파괴한다 이런 작전 개념입니다.
아, 네.
그런데 이번 그 통합 국방 협의체에서는 이 4D 개념을 그동안에는 그 개념, 작전 개념으로 이렇게만 돼 있었던 것을 이번에 작전 계획 수준으로까지 좀 더 그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라는 게 이전과는 다른 점입니다.
네. 혹시 이 핵과 미사일 문제 외에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논의된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당국자들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그 도발에 대한 대응수단들을 검토하고요. 또 한반도 외에도 그 관련 그 지역과 국제안보 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또 북한의 그 소니 영화사 해킹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인 그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문제도 얘기를 했고요. 또 이미 그 지난해 두 나라 국방장관의 그 합의한 내용인데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도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밖에도 그 미사일 대응능력위원회와 확장 억제 정책위원회를 통해 북한의 그 대량살상 무기인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그 억제력을 강화하자 이런 데 얘기를 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 두 위원회를 통합해서 미한 억제 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는 위임 사항에도 서명했습니다.
이 미국과 한국은 상시적으로 군 당국 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만나서 논의를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데 올해 앞으로 있을 미한 군 당국 간의 예정된 중요한 그 회의 일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한국은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태평양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그 핵심적인 군사 동맹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당히 다양한 수준에서 정례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양국 당국자들 간에
네.
그 안보 정책 구상 회의라는 게 있고요.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국방당국 간의 회의죠.
네.
그다음에 확장 억제 정책 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또 전략 동맹 2015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그 통합 조정하는 회의가 바로 이번에 워싱턴에서 열린 양측의 통합 국방 협의체 KIDD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이런 회의인데요. 이 그 앞으로 올해 예정된 회담 중에는 이번에 이제 연초에 워싱턴에서 열린 데 이어서 오는 9월 달에는 서울에서 이 통합 국방 협의체 고위급 회의가 또 열립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이거는 정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서 국방당국의 장관들이 참여하는 거죠. 국방장관이.
네.
그런 안보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건 연례적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돌아가면서 한 차례 열리는 건데요. 이번에는 그 47차 협의회가 됩니다. 그래서 국방장관급 회담이 10월에 열리고 9월에는 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열립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의 주말 시사 분석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여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는 달라진 게 없고 따라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 이견도 없다. 이런 그 얘기인데 지난주에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 소형화 여부에 대해서 평가가 다르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국방부 대변인의 발표 내용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예, 그 음성을 들으신 그 국방부 대변인은 헨리에타 레빈 대변인입니다.
네.
이 저희 VOA와 지난 13일에 전화 통화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의 북한 소형화 능력, 핵탄두 소형화 능력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린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 헨리에타 레빈 대변인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당국으로서는 오판으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고려할 때 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군사계획을 마련한 것이 신중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앞서서 미군 북부사령관이 그 소형화에 대해서 북한이 성공한 것으로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
물론 소형화에 성공했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진 않았습니다. 이 고튼이 북부사령관의 발언이 바로 한미 양국 군당국 간의 소형화에 대한 입장이 좀 틀린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을 낳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 고튼 이 레빈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은요. 그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는지 여부를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이 고튼이 사령관의 당시 발언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비친 것으로 그렇게 풀이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미국과 한국 간의 이견은 이제 전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공식적으로는 없어졌다, 일단락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그 논란을 좀 처음부터 좀 살펴보면요, 마치 좀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한 잔의 그 컵에 물이 절반 정도 담겨 있을 적에 절반밖에 없다 얘기할지 아니면 절반이나 있다 얘기할지 이런 약간의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과 한국 모두 북한이 그 핵무기 소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데는 뭐 이견이 없고, 다만 이견이 있는 부분 또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면 이것을 과연 완성했느냐 또는 완성한 걸로 볼 수는 있지만 아직 확증은 없다, 이런 정도의 아주 미세한 차이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그 실무자들 사이에는 아직도 뭐 좀 그 물미다의 그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이견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질 않을 거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네. 한국 국방부 평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그 국방부는 사실 그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 북한이 소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군당국이나 한국 군당국 그 어떤 입장이 틀린 게 없습니다.
네.
이 한국 국방부의 평가는 아직은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한민국 국방장관도 그렇고 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그렇고 이 북한이 상당한 기술 수준에 달했지만 완성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네.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얘기했었던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간의 이견은 이제 없다고 봐야 되느냐. 사실 그 고위 지휘관들이, 군 지휘관들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하고는 조금 다소 그 엇갈린 그런 그 개인적인 견해를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상원과 하원의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사령관 스케퍼르티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태평양사령관도 같은 자리에서 스케퍼르티 주한미군사령관의 평가에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의 입장하고는 또 조금 다르게 현장 사령관들은 이렇게 소형화에 대해서 북한이 달성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그 북한이 과연 그 핵무기 소형화를 달성했느냐 이 문제를 들고 좀 엇갈린 반응을 두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VOA가 이와 관련해서 여러 그 전문가 또 전직 그 주한미군 사령관들하고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먼저 그 제임스 서만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그 북한 핵 능력에 대한 고튼이 사령관의 평가에 동의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워낙 그 강한 의지를 갖고 그 핵무기 소용화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일부 전문가들은 또 그렇지 않다 이런 그 의견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과거 그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로렌스 코브 미국 진보센터 그 선임연구원은 좀 소용화 발언을 좀 과장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직 그 확증도 없는데 그 소용화를 얘기했다 이런 달성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과장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은 그 북한이 이미 소용화 기술을 갖췄을 공산은 크지만 아직 그 이와 관련된 실험을 한 건 없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 이런 그 주장이 많았습니다.
네. 자, 또 하나 그 국제적으로 아주 유력한 그 군사 전문 잡지 여기에 나온 기사도 참 관심거리인데요. 제인스 인텔리전스 위클리가 이 분석 기사를 실은 것으로 아는데 이 내용 좀 간추려 주실까요?
예, 그 제인스 인텔리전스 위클리가 북한의 그 핵 능력에 대해서 분석한 기사가 우리가 그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전문가들이 여러 전문가들에 따라서 각기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 잡지는 군사 전문 분야에서 상당히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잡지입니다. 이런 그런 잡지의 분석이 또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그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잡지는 북한의 그 핵탄두 소형화에 대해서 아직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 잡지의 그 이런 분석 이유는요. 이 대기권 재진입 등 그 여러 기술적 사안들을 극복해야 되는 게 바로 소형화 완성인데 이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거고 그러나 북한은 그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화는 아직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 북한의 그 장거리 미사일이죠.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에 대해서도 이 제인스 디펜스 인텔리전스 위클리는 아직은 신뢰할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대기권 진입 능력, 대기권 재진입 능력이 아직 시험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한국 언론들이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이런 보도까지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보도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다소 좀 그 위협 부분을 좀 과장해서 강조해서 그 보도한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일부 언론들이 그 북한이 그 핵탄두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그러니까 핵무기 소용화에 성공을 해서 그런 무기를 실전 바로 야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배치했다 이런 그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 앞뒤를 맞춰보면 좀 그 과장됐거나 좀 부정확한 게 아닌가 그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 고트니 사령관 얘기가로부터 이 논란이 시작된 건데요. 지난번에 그 고트니 사령관은 그 북한이 그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에 장착해서 미 본토로 발사할 능력을 갖췄 것을 그 시사한 발언을 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실전 배치라고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네. 따라서 좀 그 언론 보도가 일부긴 합니다만 좀 과장된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주말 시사 프로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In recent years, North Korea has aggressively developed and utilized asymmetric capabilities such as cyber warfare.
주한 미군 사령관 커티스 스케퍼러티 장군의 말입니다. 북한이 최근 몇 년 동안 사이버전과 핵무기,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데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말인데 어디에서 이 말을 했는지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그 지난 15일 하원 그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네.
그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건데요.
네.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정책이나 전략 준비 태세를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이 스케퍼러티 주한 미군 사령관 그리고 태평양 사령관이죠. 라클리어 사령관이 네.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스케퍼러티 사령관이 얘기한 것은 그 아까 소리로 들으신 육성 소리로 들으신 대로 이 북한이 비대칭 전략을 강화하는 데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비대칭 전략이라는 게 핵무기라든지 탄도미사일 그리고 사이버 공격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네.
이런데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특히나 그 이런 그 비대칭 도발에 대해서 대부분 사전 경고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반도에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도 이 자리에서 좀 제시가 된 게 있습니까?
네, 언급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스케페로티 사령관이 그 아까 말씀드린 4D 그러니까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이 뭐 발사될 동향이 있으면 이걸 조기에 탐지해서 그 교란하고 또 이걸 파괴한다 이런 그 얘기도 했고요. 또 이에 못지않게 그 지대공 미사일인 그 패트리어틱 3 그 최신 그 지대공 미사일인데요. 이것도 배치하고 그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그 전폭기인 F-35 또 최첨단 무인 정찰기인 글로바 호크 이런 것을 그 한반도를 포함한 그 동아시아에 배치해서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겠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에 이 한국 배치 문제가 첨예한 그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 사드 포대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가능성을 논의 중이다. 이런 그 미군 고위 지휘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얘기 같아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는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서서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스케파로티 사령관 그리고 태평양 사령관이 출석해서 증언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두 지휘관들이 바로 하루 차이로 그 다음 날에는 하원회에서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도 증언을 했습니다.
네.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하원과 상원 군사위원회 출석을 하면서 증언을 했는데요. 그 상원 16일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는 바로 이 사드 문제가 나왔고요. 이 발언이 주목을 끈 것은 최근에 그 서울에서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자리에서 두 국방장관은 그 고고도 그 미사일 방어 계획 그렇죠? 이것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러면서 또 서로 양측이 논의되지도 않고 한국 정부의 표현을 빌리면 미국이 이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요청을 한 바가 없고 또 따라서 논의된 것도 없고 그리고
네.
결정된 바도 없다. 이런 것이 양측의 공식적인 입장인데 이 현장의 고위급 이 두 지휘관이 그 두 국방장관의 발표와는 좀 다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태평양 사령관이죠. 사무엘 레클리어 태평양 사령관은 사드가 배치된 괌 이외에 한반도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는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스케포르티 사령관도 마찬가지로 이 두 나라가 그 정치적 전략적 측면을 감안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끼칠 영향을 현재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드 문제가 지금 한미 간에 그 배치 가능성 여부를 놓고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서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배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앞서의 이 애쉬턴 카트 국방장관의 얘기와는 배치되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예, 다소 좀 온도차가 그 느껴지게 하는 대목인데요. 앞서 그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그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10일이었는데요. 당시 그 카터 국방장관은 그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의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으면서 사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사드는 현재 그 생산 중인 그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아직 전 세계 어떤 나라와도 사드 배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나온 그 태평양 그 사령관하고요 스케프로티 사령관의 그 사드 발언은 좀 그 앞선 발언하고는 좀 배치가 되거나 좀 그 온도 차가 느껴지게 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사드에 관한 언급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또 이것이 그렇게 관심을 끄는 그 이유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 그 일단 관심을 끄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중국이 일단 이 사드의 배치 가능성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 국방 안보 사안을 넘어서 외교적인 사안으로 세 나라 간에
네.
이렇게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관심을 보고 있고요. 그럼 미국 내에서 이렇게 그 잇달라 언급된 엇갈린 언급이 나오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국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을 보면요, 대체로 이 미국 내에서 그 내부 조율이 아직 좀 미흡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아 그것보다는 이 미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여부와 관련해서 예정된 수순으로 밀고 당기기를 예정된 그 수순으로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는 네. 분석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발언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주한 미군 사령관 그리고 태평양 사령관 이렇게 현장 사령관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현장 사령관들은 정치인하고는 좀 다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좀 강조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지휘하고 있는 그 휘하의 병력이나 또 군 관계를 생각해서 자기로서는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또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전승절에 관련된 소식 살펴보겠는데요. 전승절은 다음 달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 행사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이 행사에 가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인데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그 이번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은 가지 않고 대신 한국의 그 다른 그 인사를 전정을 해서 특사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근데 왜 특사를 보내기로 한 건가요?
예, 그 한국 정부 당국자가 저희 VOA하고의 전화 통해서 그 언급한 내용을 보면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서 또 그 결과 남북 정상이 만나더라도 이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기보다는 만남을 위한 만남에 그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그 불참 배경을 밝히고 있고요. 또 그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 측 인사를 만나더라도 알맹이 있는 얘기가 오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거는 특사의 방문 얘기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네.
그만큼 이것이 현재의 남북관계는 한꺼번에 그것이 특사 만남이 됐던 아니면 정상회담이 됐던 그럴 단계도 아니고 또 설사 잠깐의 조우가 이뤄지더라도 근본적으로 상황을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가는 건 포기하고 특사 대통령의 특사가 가서 의전적인 성격의 그 참석을 하는 수준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 정상이 모스크바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사라진 거군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그 행사를 앞두고 그 남북한 모두 초청을 받았으니까 김정은 그 제1위원장이 가고 만일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간다면 모스크바 현지에서 만나서 좀 조우를 하고 현지에서 그 어떤 그 꽉 막힌 남북 관계 물꼬를 트지 않겠느냐 뭐 이런 희망 섞인 그 관측 내지는 뭐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특사를 보내기로 함으로써 그 남북 정상 간의 그 제3국 만남은 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제1위원장의 참석도 러시아 측에서는 계속 참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지 확실하게 아직까지도 답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 측이 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전승절 행사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 발표한 최근의 얘기는요. 저희 그 러시아의 크렘린궁 대변인이 저희 VOA 방송에 이메일로 보낸 그 메시지를 보면요. 그 지금 북한 측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전승절 참석 과 관련해서 그 로지스틱스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실무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네.
러시아 측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을 초청한 것은 분명한 거고요.
네.
그동안 여러 차례 발표했는데 사실 그래서 결국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갈 것인지 이것은 북한 측이 발표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그렇게 러시아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러시아 측에서 나오는 이런 긍정적인 기류의 그런 그 발표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자, 이 김정은 위원장의 그 참석 여부는 또 그런대로 그렇게 앞으로 봐야 될 상황인데 어쨌든 이 북한의 고위 관리들이 러시아를 많이 방문하고 있는 건 또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전승절 행사를 앞두고 북한의 그 고위층 인사들이 속속 그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그 러시아의 그 외무성 그 인터넷 웹사이트에 따르면요, 그 로드철 부총리, 북한에서 그 경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총리인데요. 로철 부총리가 그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했고요. 또 인민무력부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도 방문을 했고요. 또 궁서궁 외무성 부상도 모스크바를 방문합니다. 각각 그 러북 친선회 또 국제안보회의 참석차 이런 거지만 역시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 러시아 방문과 어떤 관계 즉 실무적인 어떤 조율을 하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끝으로 개성공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남북한이 개성공단의 임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에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임금 체불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하려고 하는 그런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요?
예, 그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은 최근에 그 노동 규정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정해서 임금 그 1년에 올리기로 한 약속된 그 남북한의 그 상한선을 넘는 임금 인상률을 정해놓고 기업들의 요구한 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 남북한 간의 그 갈등이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임금 지급을 늦추는 그러니까 제때 못하는 한국의 입주 기업들에 대해서 북한이 그 연체료를 2010년 9월부터 부과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고요.
네.
그 부과하는 그 요율이 매일 0.5%를 부과하니까 한 달이면 15%가 되는 겁니다.
이
네. 보통 우리가 그 최근에 은행 이자보다는 10배 넘게
그렇네요.
그렇게 높은 이율인데요.
네.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번에 그 3월부터 그 북한 당국이 높은 그 말하자면 인상률을 요구했고
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 당국은 입주 기업들에게 그 북한의 요구대로 지불하지 말 것을 그렇게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한국 입주 기업들이 상당히 그 중간에서 어려운 그 입장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그 말하자면 그 연체료 규정이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인 거고 그 이 높은 그 연체료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참 기업 운영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체료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남북 당국자들이 만나서 어쨌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은 여기에 이제 부정적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질 수 있게 돼 갑니까?
네, 한국은 이 연체료 문제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데요. 왜냐하면 그 개성공단 그 노동 규정이 있습니다. 2003년에 그 남북 간이 합의해서 그 발효된 건데요. 이 노동 규제에는 그 연체료의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연체료를 그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남북 간에 그 당국자 간에 만나서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조만간 그 한국통일부가 이 문제를 논의하자며 북한의 그 만남을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개성공단의 일부 업체들은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재고 물량을 빼내는 그런 현상까지 일고 있는데 어쨌든 사건이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한국의 국방당국자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는 소식과 함께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놓고 미국과 한국 간의 이견은 없다 이렇게 밝힌 내용 그리고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 등 여러 가지 내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보통 새벽에 듣거든요. 새벽에 주파수도 깨끗하게 나오고 해서 하는데 저도 신기해요. 약간 막말해서 마약 같은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북한 박세상 라디오를 즐겨 들었던 아버지는 보위부 감시를 피해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그때 딱 아빠한테 위험한 순간이었고 저희가 아빠한테 통보해서 아빠 오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어머니랑 두 동생도 탁 피신 대피했어요. 왜냐면 그 가족 둘이 그 약간 신문 같은 거 당할 때 여러 명이 있으면 말도 맞지 않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위부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산속에 숨어 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 가족들이 새 둥지를 마련한 한국 서울에서 꿈같은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 상황이 막 현실인데 막 꿈 같고 눈 뜨면 깨질 것 같고 해서 눈을 감고 진짜 한동안 있었어요. 지금도 막 그 얘기하면 막 오싹하고 그때 그 느낌이 조금씩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의 신분증, 주민등록증을 받은 찬양 씨는 아버지를 따라 은행에 갔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 카드 하나에 돈 100만 원 다 들어가는 게 얼마나 요 손바닥보다 더 작은데 돈 100만 원 다 들어가고 그거를 어느 그런 은행에다가 맡겨놓고 그냥 카드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
돈은 은행에 맡겨두어야 제일 안전하다는 아버지의 당부가 있었지만 당최 믿을 수가 없었던 찬양 씨는 아버지 몰래 다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 돈이 제 돈이 요만한 카드만 제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돈은 다 은행에 있어요. 말도 안 돼. 그 다음에 조용히 가서 비었으니까 기사 출금 다 뽑았어요. 돈을 다시 뽑아가지고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 정착 5년 차인 탈북자 주찬양 씨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집에 와서 그 돈을 막 하나 둘 해는 이렇게 세어보는 것도 재밌고 해서 방에서 혼자 문 닫고 막 세는데 아빠가 문을 뺏고 이러고 뭐 해요? 아빠는 딸이 뭐 하는지 하시시 계속 궁금하신 것 같아. 문을 딱 여시더니 뭐 해요? 하는데 제가 지금 돈을 해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이유 뭐요? 네가 돈을 지금 다 찾아왔냐고 무슨 돈이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막 웃으시더라고요. 에이 거짓쟁이 막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 그 이유를 부담이 아빠가 하나하나 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편리하게 다 돼 있는 거잖아요. 돈을 그 종이 돈을 막 이렇게 북한처럼 보관하는 게 아니고 다 은행에 이렇게 사람들.
한국에서의 첫 경험. 첫 경험이란 것은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역시 낯설고 불안했습니다. 북한이 아니라 새로운 땅,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은행에 너무 잘 가고 이번에도 지갑에 돈이 두둑히 있으면 막 번거롭고 은행에 가는 게, 은행에다 맡겨놓는 게 더 편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막 비밀번호를 눌러주십시오 하면 비밀번호 누르는데 뭐 비밀번호 굳이 누르라고 말까지 하고 막 처음에는 그러고 말하는 그런 것 시스템도 너무 신기했어요. 아마 북에서 온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랬을걸요. 그 은행뿐 아니라 막 다 전자시스템 지하철 막 다 자동으로 돼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다 말해주고 신기했고 예, 지금도 가끔씩 신기해요. 아직도.
지금도 신기하게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일상들이 있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만약 한국에 정착한 많은 탈북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족 없이 혼자 정착해야 했다면 누군가가 친절하게 알려주고 또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찬양 씨가 지금처럼 한국 생활이 편해졌다는 말은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맞아요. 그 햄을 뭐 많이 올려놓으시고 했는데 제가 며칠 동안은 묵은 밥을 계속 먹었어요. 왜냐면 밥이 남는 게 너무 아까워서 아빠가 한국은 솔직히 흰쌀밥 너무 많잖아요. 북한에서는 흰쌀밥에 고기 먹는 게 꿈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노숙자들 솔직히 한국도 뭐 한두 명의 노숙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노숙자들도 흰쌀밥 먹잖아요, 못해도. 그런 것들이 너무 신기했고, 근데.
부모 형제 없이 혼자 고생 많이 했다고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 너무나 쉽게 버려지는 듯한 남은 음식들은 한동안 의아해했고, 또 마음이 쓰였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계속 북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물론 나지만 그때보다 조금 덜해진 것 같아서 마음이 그렇긴 한데 그때는 쌀 하나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게 너무 지금은 조금 덜해졌어요. 그때는 묵은 밥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야 네가 진짜 북에서 금방 와서 그렇다고 조금 있어보라고 계속 그러시네.
한국에 살면서 달라진 생활 가운데 자랑하고 싶은 것은 여행의 재미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놀러도 한두 번 갔었겠죠. 강원도 강릉이라든가 뭐 아 여수에도 갔었어요. 여수도 갔었고 놀러도 다녔었죠. 네, 놀러도 다녔었고 근데
북한에서도 이곳 저곳 옮겨 다니며 살았었지만 그때는 살기 위해서 움직여야 했던 것이고 한국에서는 좋은 경치 보고 맛난 것도 먹고 즐길 수 있는 여행이라는 것을 해봤다는 것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본 즐거움이었습니다.
아, 네, 저를 막 강원도 북한에도 강원도 있거든요. 북강원도 남강원도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강원도 쪽에랑 가서 바다도 보고 그러고 네, 강원도 음식도 맛보고 아 진짜 고향 음식 생각 많이 났어요. 맛있더라고요. 네, 맛있었고 바다도 너무 아름답고 파랗고 되게 여수 쪽에도 갔었는데 오동도도 봤었고요. 제일 남쪽이잖아요. 되게 새로웠던 게 제가 제일 북쪽에서 고향이 제일 북쪽이에요. 북한의 최북단인데 최북단에서 살던 이름 모를 한 소녀가 우리나라 최남 그쪽에 가서 바다를 보고 거기 또 동백꽃도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동백꽃 표철이 갔었네. 거기 가서 바다도 또 보고 했는데 되게 꿈 같았어요. 그냥 바다 그냥 지역이 아니라 저한테는 와 진짜 그냥 제가 다 통일을 이뤄낸 느낌? 그렇잖아요. 진짜 38선이 아무리 막혀 있어도 저는 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느낌은 저한테는 정말 밝고 짠하고
19살 또래의 한국 사람들은 한창 대학에 다니고 있거나 대학 다닐 준비를 하는 나이였지만 찬양 씨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찾아온 새로운 땅이니만큼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을 하나씩 이루어보는 여유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 시간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는 것이었습니다.
알바요.
알바?
아르바이트. 시간제 일? 그냥 그 북에 있을 때 드라마 볼 때 막 커피숍이랑 그런 데서 막 일하고 돈을 받는 그런 월급 받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무슨 품들여서 내가 노력한 대가를 이렇게 현실적으로 막 받는 거?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그 사회체제는 그렇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영화나 드라마 볼 때 그런 거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청진 장마당에서 구해봤던 한국 드라마에서처럼 정식 직장은 아니었지만 짬짬이 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의 아르바이트. 한동안 잊고 있었던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남한 사회, 젊은이들의 문화를 조금 알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알바를 언제 뭘로 시작한 거예요?
계기가 또 있긴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왔을 때 오빠들 그때 한국 오빠였어요. 근데 단둘이는 아니었고요. 쑥스러워서 오빠들 막 만나자고 하면 단둘이는 못 만났었거든요. 되게 수줍음 많이 타서 근데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갔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요 커피숍 메뉴판들 딱 보니까 한국말이에요. 분명 한글인데 뭐 한국어로 썼는데 외국말이에요. 막 카페라떼, 카푸치노, 막 카푸치노, 그다음에 뭐 에스프레소, 뭐 한국말로 읽을 수 있는데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설레는 마음으로 아는 사람들과 커피집에 앉았는데 도무지 알아듣지 못할 이름들 때문에 마시고 싶은 것도 제대로 주문하지 못했던 창피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 오빠들이 제가 북에서 왔으니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 나누고 싶고 해서 따라갔었는데 그래서 뭐 마시겠냐고 물어볼 때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오빠들 앞에서 너무 모른 척하게 막 좀 모르면 겸손하게 배울 줄도 알아야 되는데 당시에는 되게 부끄럽고 모른다는 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오빠가 그때 아메리카노 시켰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메리카노요 막 이러니까 너 아메리카노 마실 수 있어? 여자들은 대부분 뭐 추천해주면서 막 이런 거 마시는데 오빠가 하나 추천해줄까? 카푸치노랑 카페라떼 막 이런 거 추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마 처음에 카페라떼 마셨던 것 같아요. 저는 오빠들이 마시는 커피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그래서 꼭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커피집의 차림표를 죄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될 시간제 일자리였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아메리카노가 있네요. 근데 그때는 아메리카노가 이상했어요. 왜 사람들이 이거를 돈 내고 마시지? 야, 진짜 말도 안 돼. 씁쓸하고 진짜 누룽지물 같은 그런 거. 누룽지물보다 맛 없으면 더 맛없고 씁쓸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나도 진짜 저런 거 자연스럽게 오빠들이 막 이렇게 주문하잖아요. 뭐뭐뭐 주세요 하는 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 나도 저런 거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그래서 커피숍 알바를 하기로 마음먹었죠.
다행히도 부모님의 아는 사람들이 커피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집에서 경기도 안산까지 이른 새벽에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오가면서 재미나게 일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막 출근 일찍 해서 막 열쇠도 나중에는 열고 막 첫 손님 받고도 그까지 해봤었어요. 그러고 많이 배웠죠. 처음에는 그 메뉴 같은 것들도 영어 단어 외우듯이 지하철에서 커피 메뉴 들고 막 카페라떼 아메리카노 막 사람들이 막 그 메뉴 보는 거 보고 웃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거 들고 막 에스프레소 라떼 종류는 다 우유가 들어간 거잖아요. 커피에 우유가 섞인 거고 막 그런 거 다 암기하고 구림 그리고 굴 쓰고 막 별의별 짓 다 하면서 그거 암기해서 커피랑 커피도 하고 동시에 음식도 하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음식도 조금씩 이렇게 눈으로 그냥 견눈질로 조금 보고 해서 거들기도 하고 해서 그때 네, 그 가게에서 사장님이 또 예쁘게 봐주셔서 나중에는 그 돈으로 여행도 가고 했었어요. 외국 여행 거기서 번 돈으로
몰래 몰래 보았던 한국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처럼 찬양 씨는 그렇게 하나씩 둘씩 한국을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보다 재미있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한 달을 꼬박 일해서 받았던 돈은 미화 300달러 정도. 열심히 재미나게 일을 하고 또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 또한 한국에서 알게 된 일하는 보람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받았을 때 돈뭉치가 한 30만 원? 근데 그거 30만 원짜리 만 원짜리로 쫙 30장 딱 받으니까 두둑하더라고요. 아직 그냥 뭐 날아갈 것 같았죠. 막 돈을 이렇게 부채처럼 이렇게 쫙 펴놓고 막 사진 찍고 이렇게 안고 막 부채처럼 하고 막 셀카 찍고 사진 찍어서 막 어디 미니 홈페이지인가 어디 가보면 그 사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활동하는 탈북자 주찬양 씨의 마지막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노성민입니다.
잠시 후 9시에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라디오 무대와 경제가 보인다가 방송됩니다.